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주한미군은 26일 경북 성주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장비를 전격 배치했습니다. 미국은 26일 자정부터 4시간여 동안 사드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와 차량형 사격 통제 레이더, 차량형 교전 통제소 등 핵심 장비를 성주 골프장에 반입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사드 장비를 전격적으로 반입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사드 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또 사드 배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들과 미한 동맹 전력을 방어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입장 자료에서 이번 조치는 가용한 사드 체계의 일부 전력을 공여 부지에 배치해 우선적으로 작전 운용 능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장비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공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는 전략 균형을 파괴하고 긴장된 정세를 한층 더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을 종교자유와 관련한 특별 우려국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6일 발표한 2017 연례 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 미얀마, 이란 등 모두 16개 나라를 종교박해국으로 규정하고 미 국무부에 이들 나라들을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별 우려국은 국민의 종교자유를 조직적, 지속적으로 탄압하는 나라로 북한을 포함한 10개 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포함됐으며 6개 나라는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1년 국무부로부터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돼 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종교 혹은 신념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를 억압하는 나라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국무부가 종교적 박해와 인권 탄압에 나서는 북한 관리들을 계속해서 제재 명단에 추가할 것과 북한의 정보가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여 개의 국가 기념물에 대한 재검토를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라이언 징키 내무장관이 이를 검토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일부 장소들은 국가기념물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날 백악관은 검토 대상인 24곳의 국가기념물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10만 에이커 이상 대지 혹은 1996년 이후 대통령들에 의해 지정된 국가기념물들로 베어스 이어즈와 그랑 스테어케이스 에스칼란티 등 유타와 캘리포니아주 등에 있는 장소들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베어스 이어즈와 그랑 스테어케이스 에스칼란티는 각각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26일 연례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하고 세계적으로 언론 자유가 이처럼 위협받은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언론자유지수 보고서에서는 평가 대상 국가들의 62%에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보고서는 폴란드와 헝가리, 터키와 같은 권위주의형 지도자들이 있는 나라들의 언론자유가 극도로 위축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는 언론인들의 자유 등급이 최상위권에 속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자국민들을 계속 무지와 공포 속에 살게 한다는 평가와 함께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에리트레아와 투르크메니스탄, 시리아, 중국의 언론 자유 지수도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합니다. 두 정상 간 이번 회담에서는 수십 년 된 도서 분쟁의 돌파구가 될 공동경제 프로젝트가 다뤄질 전망입니다. 일본 관리들은 아베 총리의 이번 러시아 방문 중 북한 문제 역시 논의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최근 미국, 한국, 호주 등 주요 동맹국들과의 잇따라 회담을 개최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중국은 보다 협조적으로 보이지만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시리아 문제로 악화됐습니다. 일본과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러시아가 장악한 일본 북부 홋카이도 북쪽에 있는 섬 네 곳에 대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돈은 인류가 필요한 물건을 교환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가치를 부여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곧 돈의 역사는 부피와 무게를 줄이기 위한 과정이기도 했는데요. 과거 물물교환부터 금, 은을 거쳐 동전, 지폐에 이르기까지 부피와 무게는 계속해서 줄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현금 없이 쓰는 신용카드가 나오더니 이제는 카드도 없이 손전화를 통해서 전자식 결제를 하는 전자화폐 시대, 이른바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하게 됐는데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사람들의 30% 이상은 전자화폐 사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현금 의존도도 현저히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가까운 시일 안에 현금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모든 거래가 가상 혹은 전자식 화폐로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북한에도 전자결제가 가능한 나래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고 손전화를 이용하는 인구도 크게 늘었다고 하죠. 돈의 개념을 새로 써야 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1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4월 27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22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7에서 21도, 신의주 6도에서 21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5에서 21도, 함흥 5도에서 22도, 끝으로 청진은 6에서 1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제이슨 무라즈와 콜비 칼레이의 노래입니다. Lucky, 당신을 사랑하게 된 나는 행운하다라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Do you hear me talking to you across the water, across the deep blue ocean under the open sky? Oh my baby, I'm trying. Boy, I hear you in my dreams. I feel you whisper across the sea. I keep you with me in my heart. You make it easier when life gets hard. Lucky I'm in love with my best friend. Lucky to have been where I have been. Lucky to be coming home again.
To an island where we'll meet. You'll hear the music, feel the air. I'll put a flower in your hair.
Though the breezes through the trees are most so pretty, you're all I see. As the world keeps spinning round, you hold me right here, right now.
Lucky I'm in friend, lucky to have been where I have been, lucky to be coming home again. Lucky we're in love in every way, lucky to have stayed the way we have stayed, lucky to be coming home someda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이 수요일 첫 국산 항공모함을 진수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서 해군 초강대국 대열에 끼게 됐다고 자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수요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전격 배치한 데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유제품과 연질 목재를 둘러싸고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중국산 항공모함이 진수됐군요.
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가 수요일 오전 중국 선박 중공업 그룹 다렌 조선소에서 자국의 기술로 만든 첫 번째 항공모함인 001A함 진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진수식은 국제 관례에 따라서 현장에 모인 선박들이 일제히 고동을 울리는 축하 행위로 시작됐는데요. 당초 인민해방군 해군 창군 기념일이었던 지난 23일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이 성대하게 행사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지역 정세, 또 다른 인근의 조류 사정 등으로 며칠 연기됐고요. 시 주석은 한반도 정세 긴장을 고려해서 이 대외 공개되는 군사력 공개 행사 참가에 부담을 느껴 불참한 걸로 중국어권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온 것과 또 이번에 진수한 배까지 중국이 항공모함 두 척을 보유하게 된 거군요.
예, 맞습니다. 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배를 제외하고 이 전투기를 비롯한 함재기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모함을 가진 나라는 10척을 운용 중인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등인데요. 이번에 복수의 항모를 갖게 된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국에 이어서 해군력 초강대국 대열에 서게 됐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자국 기술로 만든 항모를 물에 띄운 건 중국이 세계에서 7번째입니다.
네, 자 중국산 001A함 항공모함인데요. 어떤 배인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001A함은 길이 315m, 폭 75m의 최고 항속 30일로트의 제원을 나타냅니다. 길이 300m의 랴오닝함보다는 조금 커졌는데요. 길이가 15m의 차이에 불과하지만 함재기가 뜨고 내리거나 머물 수 있는 갑판의 면적이 1.5배 크게 늘었습니다. 관제탑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인 신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신랑 군사망이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갑판의 면적이 늘어났으면 그만큼 많은 비행기를 실 수 있는 거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함재가 기수가 이 랴오닝함보다 12대 늘었습니다. 중국은 001A함의 젠-15 전투기를 36대까지 실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참고로 현재 한반도 인근 해역에 파견된 미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함의 경우는 기종에 따라서 60대에서 80대까지 항공기를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이 첫 국산 항모를 이제 남중국해에 배치할 것이다 앞서 전해주셨죠.
네, 늦어도 내년 중에는 인민해방군 해군에 인도돼서 정식 취역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 배치 장소로는 중국 대륙 최남단인 하이난성 싸냐기지가 유력합니다. 이 사냐 기지는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일대에 군사시설을 구축하면서 확충한 곳인데요. 중국 신랑 군사망은 중국의 새 항모 전단이 남중국해 출연하게 되면 이에 대응할 군사적인 실력을 갖추지 못한 주변국에는 커다란 위협 요인이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예,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 연근의 방어에 치중하던 중국 해군이 이제 먼 바다까지 나가서 활동하는 원양 해군으로 발전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정책이사회의 제프 스미스 아시아 담당 연구원은 이 보도 자료에서 중국이 자국 해안선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이 군사적 존재감을 보여줄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이번 첫 중국산 항모 건조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예, 이 중국 관영 매체가 미국의 버금가는 해군력 초강대국이 됐다고 자평을 했는데 그 실상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객관적으로는 사실 격차가 큽니다. 이 항공모함만 놓고 봐도 중국은 이제 두 번째 함재기 탑재용 항모를 갖는 건데요. 하지만 미국은 이미 10척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 수적으로도 훨씬 우위고요. 또 중국산 항공모함은 성능 면에서도 미국 주요 항모에 비해서는 아래급에 분류됩니다.
네, 중국산 항모가 이 미국 항모에 비해서 성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네, 일단은 이 동력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미국의 주력 항모들은 핵추진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핵추진 항공모함은 선체 안에 원자력으로 동력을 공급하는 시설이 있어서 원료 재공급 없이도 세계 어디나 진출해 작전할 수 있는 항속력을 가졌고요. 또 연료통이 필요 없기 때문에 무기와 장비 탑재 공간이 훨씬 넓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001A 항모는 일반적인 선박에 사용되는 디젤 엔진을 달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 탑재할 수 있는 비행기의 기종도 한계가 있다고요?
네, 중국산 항모는 폭격기를 실 수 없고요. 함재기 이착륙을 위한 이 활주로 건설 방식이 달라서 그런데요. 이 001A함은 비행기 이착륙을 쉽도록 활주로 끝이 일정 각도로 공중을 향해 솟아있는 스키 점프 방식입니다. 하지만 미국 주력 항공모함들은 활주로 전체가 평평한데요. 스키 점프 방식 활주로에서는 무거운 폭탄을 싣고 있는 폭격기들이 뜨고 내릴 수도 없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함께합니다. 자, 주한미군이 사드를 전격 배치했군요.
네, 주한미군이 수요일 경상북도 성주 골프장에 전격적으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장비를 배치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사드 4차 핵시설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된 미국과 한국 두 나라 합의에 따른 건데요. 이날 이동식 발사대 6기와 X밴드 레이더, 요격용 미사일을 비롯해서 핵심 장비 배치를 마친 걸로 알려졌고요. 성능 시험 등을 조만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중국 외교부는 수요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는 전략 균형을 파괴하고 긴장 정세를 한층 더 자극할 거라면서 배치를 취소하고 관련 장비 철거를 미국과 한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주한미군 사드에 포함되는 ANTPY-2 통칭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의 주요 지정 군사시설과 장비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드 배치 계획에 줄곧 반대해 왔었습니다.
예, 자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역시 사드 배치를 비판했다고요?
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수요일 제6회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 개막 연설에서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 방어 시스템 MD 구성 요소인 사드의 무리한 한국 배치는 심각한 불안정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 결의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최근 행보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전체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이에 반해서 미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가 정당하다는 입장이죠?
네, 한반도 사드 전개와 관련해서 지난달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오직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엄격한 방어적 체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유제품과 연질 목재를 둘러싸고 미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 갈등이 점차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이번 주 초에 미국 정부가 캐나다산 연질 목재에 평균 20%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이 캐나다 정부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캐나다와의 무역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캐나다가 왜 갑자기 무역 갈등을 벌이고 있는 건가요?
사실 미국과 캐나다 간의 목재 수출입 문제는 해묵은 논쟁거리입니다. 이 목재 중에서도 이 부드러운 연질 목재는 주택 건설에 주로 사용되는데요. 이 캐나다의 주력 수출품 가운데 하나로 미국이 그 80%에 해당하는 연간 50억 달러가량을 수입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무역 갈등의 발단은 바로 우유 때문인데요. 캐나다 정부가 지난주에 미국산 치즈 원료용 우유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캐나다 정부의 조치가 불공정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도 이 캐나다가 위스콘신주 등 다른 접경지역 낙농업 농가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농업과 또 시골 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죠.
예,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초에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캐나다는 미국에 대해서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캐나다가 그동안 미국에 대해서 아주 거칠게 대외했고 오랜 기간 미국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현명하게 행동해온 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면서 이 캐나다산 목재에 높은 관세를 매겼으면 좋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상무부가 캐나다산 연질 목재에 부적절한 정부의 보조금이 제공되고 있다면서 이 평균 20% 상계 관계를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발표가 나온 뒤에 미국 달러화 대비 캐나다 달러가 1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캐나다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캐나다는 미국 측의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이 연질 목재 관세는 부당한 징벌적인 조치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에게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트리도 총리는 두 정상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발표하면서 미국 상무부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트리도 총리실 측은 또 캐나다 목재업계 이익을 위해서 강력히 방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 갈등으로 미국이 캐나다 또 멕시코 정부와 체결한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도 재조명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화요일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과의 회견에서 이번 무역 갈등은 나프타가 안고 있는 문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로스 장관은 만약 나프타가 적절하게 기능한다면 이런 불운한 사태를 연이어서 겪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는 결국 나프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관련 행정명령이 또다시 법원에서 제동에 걸렸습니다. 이른바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지원금을 끊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시행정지명령이 나온 건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러시아 내통 문제로 사임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법을 어겼을지 모른다고 하원 조사회가 밝힌 소식,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가기념물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소식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봅니다. 불법 이민자 문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에 강조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는 불법 이민자들까지 강경하게 단속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자, 그런데 법원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25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이민자 보호도시 또는 피난처 보호도시, 피난처 도시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방법원이 화요일 예비로 행정명령 시행을 부분적으로 정지시킨 겁니다.
네. 자,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뭡니까?
네.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윌리엄 오릭 판사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이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였다는 건데요. 지방정부가 단순히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반대한다고 해서 연방정부가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까지 중단할 수는 없다고 오릭 판사가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어떤 모든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 이렇게 한 건 아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 법 집행 관련 지원금에만 해당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소송을 제기한 샌프란시스코 시와 산타클라라 카운티 측은 행정명령의 문구가 모호하다면서 모든 연방정부 지원금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럴 경우 시 정부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리 판사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지원금을 자신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이 무기로 삼겠다고 말한 점을 지적하면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앞서 이 부분적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법원이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시행을 허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 사법부가 미국 내 9개 도시에 대해서 연방 이민당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일부 법 집행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을 끊겠다고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시행할 수도 있다고 한 겁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민자 보호도시란 어떤 곳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나온 배경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민자 보호도시는 단순히 어떤 사람이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체포를 한다거나 수감하지는 않는 곳을 말합니다. 이 체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불심 검문을 하지 않고요. 또 불법 체류 범죄자가 형을 마치고 풀려났을 때 연방정부에 알리지도 않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이민자 보호도시가 약 300곳이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 사회를 위태롭게 한다면서 이들을 단속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이 노력에 협력하지 않는 도시나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백악관의 반응은 어떤지요?
네, 판사가 권한을 남용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백악관은 화요일 성명에서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이민자 보호도시들이 미국 시민의 안전보다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들의 안녕을 우선한다며 비판했고요. 결국에는 행정부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판사가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번 소송을 대법원까지 가져가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의 글을 수요일 인터넷 트위터 계정에 올렸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 내통 문제로 취임 한 달도 못 돼서 사임을 했는데요. 현재 미 연방수사국 FBI와 또 연방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플린 전 보좌관이 법을 어겼을지도 모른다, 이런 소식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대선 개입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가 밝힌 내용인데요. 외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플린 전 보좌관이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화당 소속인 제이슨 체이피츠 위원장은 화요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플린 전 보좌관이 정부 당국의 허가를 받지도 않았고 허가를 요청한 일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플린 전 보좌관이 외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플린 전 보좌관은 지난 2015년에 러시아 RT방송 창립 기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같은 이 테이블에 앉아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혀서 논란이 됐는데요. 플린 전 보좌관은 당시 행사에서 연설한 대가로 약 4만 5천 달러를 받았습니다. 또 터키 정부를 위해 로비 활동을 가하고 50만 달러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플린 전 보좌관이 육군 중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 체이피츠 의원은 플린 전 보좌관이 퇴역 장성 출신으로서 정부의 허가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허가 없이 외국 정부의 돈을 받는 것은 장성 퇴역 장성 출신이 허가 없이 외국 정부의 돈을 받는 건 불법입니다.
네. 자, 이런 여러 의혹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플린 전 보좌관의 변호인인 로버트 켈러 씨는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플린 전 보좌관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전에 국방부사나 국방정보국에 미리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는데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I am totally troubled by Mr. Flynn's actions, General Flynn's actions throughout. And this just makes
이 플린 전 보좌관의 행동은 매우 우려되는 것으로서 이번 일은 사태를 더욱 악화하는 것이라는 얘기였는데요. 행정부와 입법부가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이 슈머 대표가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백악관이 의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를 거부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가 플린 전 보좌관의 신원조회 관련 서류, 또 플린 전 보좌관이 외국 정부로 받았을지 모르는 자금에 관한 정보, 또 이와 관련해서 정부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이 백악관에 요청을 했는데 백악관이 이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관련 서류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 작성됐다면서 백악관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의 말입니다.
The only documents that were made available to, that were made available to them that they asked for were the ones that the Department of Defense had.
네, 의회가 요청한 자료 가운데 제출된 것은 국방부가 갖고 있던 것뿐이라는 이런 스파이서 대변인의 말 들어보셨는데요.
네.
또 플린 전 보좌관이 법을 어겼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이 플린 전 보좌관 본인이나 국방부에 문의할 일이라면서 확실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소식도 행정명령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간 이후 행정명령을 무척 많이 냈습니다. 수요일에도 새로운 행정명령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96년 이후에 제정된 국가기념물을 재검토하라고 연방 내무부에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거의 30개에 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예. 자, 이 국가기념물이라고 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네, 미국은 지난 1906년 당시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든 국가유물관리법에 따라서 국립공원과는 별도로 이 특별히 아름다운 경치를 가진 곳이나 역사적인 유물, 유적, 또 과학적 가치를 가진 곳을 국가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기념물은 대통령이 지명하는데요, 지정을 하는데요. 이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대통령 16명이 160개가 넘는 국가기념물을 지정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국가기념물을 재검토하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네, 지난 20여 년 동안 지정된 곳을 다시 들여다보고 지정을 아예 해제하거나 아니면 구역을 재조정하라는 명령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행정명령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이 지역 개발 문제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국가기념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구역에서는 자원을 캐내거나 건물을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불만을 품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이언 징키 내무부 장관은 국가기념물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소득이 줄었다는 민원을 많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그동안 연방정부가 국가기념물 지정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특히 논란이 많은 곳이 유타주에 있는 Bears Ears, 이 곰의 귀라는 이름의 국가기념물입니다.
네, 이 곰의 귀 이런 이름을 보니까 아무래도 인디언,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 원주민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나바호 원주민을 비롯한 다섯 부족의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 지난해 말에 지정한 국가기념물이 바로 이 곰의 귀, Bears Ears인데요. 그런데 이곳이 국가기념물로 지정되자 주 정부를 포함해서 일부 지역 주민이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구역에서 석유를 캐내려고 했는데 이걸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네,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금지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번 행정명령의 수혜를 보는 쪽은 이런 개발업자들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석유 가스 개발업체나 광산업체, 벌목업체, 그리고 대단위 목장 등이 혜택을 받을 것이고요. 또 지역사회에도 일자리 증가 등 경제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론자들은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을 국가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해왔는데 이걸 이제 풀어주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 일부 주민도 환경 파괴를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Bears Ears의 국가기념물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연방 내무부가 45일 동안 검토를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예.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박영수입니다. 전 세계 어딜 가나 유명한 사람의 동상 한두 개 없는 나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산을 통째로 깎아서 동상을 새긴 경우는 드물죠. 중국 쓰촨성에 있는 러산대불, 낙산대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불상이 암벽을 깎아서 만들었는데 얼마나 큰지 발등상에 사람 100명이 앉을 정도라고 합니다. 미국에도 산을 깎아 만든 거대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부처, 불상이 아니라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대통령들의 얼굴을 새겨놓았는데요. 미국을 소개하는 책자 겉표지를 보면 이 대개는 백악관이나 뉴욕 자유의 여신상 사진이 있는데요. 이들 대통령의 조각상이 새겨진 사진도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을 대표하는 것 가운데 하나라는 소리입니다. 그나저나 제 목소리가 지금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예, 지금 제가 살짝 감기가 걸렸는데 이해 바라고요. 예, 미국 곳곳의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 찾아보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러시모어 산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러시모어 산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 다코다주 블랙힐스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러시모어 산에 미국 대통령 4명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요. 얼마나 거대한 규모인지 머리에서 턱까지의 길이가 무려 18m라고 합니다. 18m면 보통 이 건물 6층짜리 높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다 코 길이가 6m, 눈 크기가 3m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지 좀 상상할 수 있겠죠. 말이 산을 깎아 만들었다지만 참 정교해서 마치 대통령들의 초상화를 보는 것만 같기도 합니다. 한 초등학생에게 이 러시모어 산에 새겨진 4명의 대통령 누구누구인지 한번 물어봤는데요.
Washington and Abraham Lincoln. I don't know where the other ones are.
네,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은 쉽게 말하는데요. 하지만 나머지 두 명의 이름은 금방 대답하지 못하네요. 사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 러시모어 산을 잘 압니다. 역사 시간을 통해서 또는 한 번쯤 방문하는 관광 명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블레인 커트마이어, 러시모어 국립공원 교육 담당관의 도움말 한번 들어볼까요?
Sure, Mount Rushmore was carved between 1927 and 1941. It represents the presidents from America's history, George Washington, Thomas Jefferson, Abraham Lincoln, and Theodore Roosevelt. The mountain itself is
러시모산의 대통령 조각상들은 1927년부터 1941년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에이브러햄 링컨, 디오도 루즈벨트, 미국을 빛낸 4명의 대통령들을 새겨놓았습니다. 러시모산 자체도 해발 5,725피트, 약 1,750미터 높이죠. 그래서 산봉우리에 새겨놓은 대통령 조각상들은 멀리 100km 밖에서도 보일 정도로 거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다소 황당해 보이기도 하고 무모해 보이기도 한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조각가 거천 보글럼이 책임자였습니다. 400명의 남녀 인원이 동원돼서 이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서 산을 폭파하고 사람들이 줄에 매달려서 못과 망치로 조각을 했죠. 임금도 낮았고 위험 부담도 컸지만 인부들은 국가 사업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에 차 열의를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사람들의 의지가 성공시킨 위대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덴마크계 이민 2세인 보글럼은 미국에 대한 대단한 애정을 갖고 있었는데요. 미국은 믿어지지 않는 나라다.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 이런 신념을 갖고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어떤 미국 사람들은 이걸 보고서 미국인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과 애국심을 저절로 갖게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글럼은 안타깝게도 1941년 3월 완성 직전에 마무리를 보지 못하고 사망했고요. 그의 아들인 링컨 보글럼이 대를 이어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나다니엘 호순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느 산골 마을에 어니스트라는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이 어니스트는 어머니로부터 바위 언덕에 새겨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아이가 태어나면 큰 인물이 될 거라는 그 마을의 전설을 듣습니다. 어니스트는 언젠가는 그 사람을 만날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틈만 나면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진실되고 겸손하게 살아가죠.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부자도 만나고 장군도 만나고 정치가 시인도 만났지만 모두가 어니스트가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어니스트를 바라보고 있던 시인이 어니스트가 바로 그 큰 바위 얼굴이라고 크게 소리칩니다. 늘 자신이 동경하던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진실되고 겸손하게 살아갔더니 언젠가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꿈꾸던 바로 그 모습이 돼 있더라는 꽤나 유명한 소설인데요. 호순이 러시모산의 조각상들의 영감을 얻었는지 아니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 알려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큰 바위 얼굴 하면 대부분 바로 이 러시모산의 조각상들을 떠올리게 되죠. 또 실제로 큰 바위 얼굴이 새겨진 대통령들은 미국을 빛낸 위대한 대통령들로 선정된 인물이기도 하고요. 예,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대통령들에게 필요한 덕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국인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봤습니다.
Basically intelligence.
일단 지적이고 현명해야겠고요. 온화하고 또 관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뭐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Someone who's able to get along with
모든 사람과 조화와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쉽지는 않겠지만 자신을 선출해준 사람들을 잘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왜 이 네 명의 대통령들이 선정된 걸까요? 러시모산의 조각상 제일 왼쪽, 제일 앞에 보이는 사람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민주주의의 서장을 열었던 초대 대통령으로 맨 먼저 조각상의 주인공으로 선택됐습니다. 그 옆에는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중부 광활한 로지애나 영토를 프랑스로부터 사들인 3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26대 시어도 로즈벨트 대통령인데요. 미국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약한 공로, 또 미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인물이 바로 흑인 노예 해방을 선포한 16대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사람이 나이 마흔을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사실 링컨 대통령도 결코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던 걸로 유명합니다. 아동 문학 작가인 최효섭 선생은 링컨의 얼굴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고집스럽고 강한 그런 인상을 주지만은 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인자하고 다른 사람과 쉽게 사귈 수 있는 우정이 얼굴에 새겨져 있는 특색 있는 얼굴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링컨 대통령도 이 표준적인 기준에서 볼 때 잘생긴 외모가 아니었던 건 분명한데요. 그런 링컨이 왜 갑자기 외모 얘기를 했을까요? 이 사람이 살면서 어떤 표정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나이 마흔 정도가 되면 자기만의 인상으로 고착된다고 해요. 그래서 마흔 즈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평소 성격이라든지 직업, 습관, 심지어 삶의 수준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듣다가 문득 거울을 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듯하네요.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위대한 미국 대통령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마운트 러시모 산을 찾아봤습니다. 저는 박영서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ello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Today we will be learning what all ears, to be all ears mean. 그럼 로베카와 마이크가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Where have you been?
I have a really good explanation, I promise.
Go ahead, I am all ears.
I was just at Nick's house and he needed some help to plan a surprise birthday party for his girlfriend. So I was there all afternoon, I promise.
네, 로베카는 마이크에게 Where have you been? Where have you been? 도대체 어디 있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마이크는 I have a really good explanation, I promise. I have a really good explanation, I promise. 무언가 일이 있었어, 정말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로베카는 말해봐, go ahead, go ahead. I'm all ears, I'm all ears. 자세히 들을게 라고 하니까 마이크는 친구 니크의 집에서 니크와 함께 니크의 여자친구의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Now let's listen to a portion of today's conversation. Where have you been?
I have a really good explanation, I promise.
Go ahead, I am all ears.
오늘의 영어 표현은 I'm all ears. To be all ears 입니다. I'm all ears. Be all ears is used to express that one is very eager to hear what someone is going to say. I'm all ears. Be all ears. To listen very carefully.
귀를 기울여 듣다, 상대방의 말을 자세히 듣다 또는 주의 깊게 듣다 라는 뜻입니다. Well, here are some other ways the phrase all ears can be used. 잘 들어보세요.
Well, hurry up and tell me. I'm all ears.
Do you know what he said? Go on. I'm all ears.
I'm all ears. To be all ears.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here have you been?
I have a really good explanation, I promise.
Go ahead. I am all ears.
I was just at Nick's house, and he needed some help to plan a surprise birthday party for his girlfriend. So I was there all afternoon. I promise.
오늘의 영어 표현, I'm all ears. To be all ears. 귀를 기울여 듣다, 상대방의 말을 자세히 듣다, 또는 주의 깊게 듣다. I'm all ears. To be all ears. Well, it's your turn and keep on practicing, okay?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이었습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Love you. Need you. Nelly, yeah.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넬리의 딜레마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he just moved right up the block for me, and she got the hots for me, the finest thing my hood has seen. But oh no, no, she got a man and a son though. Oh, when that's okay, 'cause I wait for my cue and just listen, play my position like a show star. Pick up everything, mommy, hitting, and in no time, I better make this with him mine. And that's for sure, 'cause I never been the type to break up a happy home. But there's something about baby girl, I just can't leave alone. Tell me, mom, what's it gonna be? She said, you don't know what you mean to me. And tripping, I heard about that girl. There's no way, hey, Nelly gon' fight over no day, hey. As you can see, but I like your steez, your style, your whole demeanor, the way you come through and holler and swoop me in his two seats. Now that's gangsta, and I got special ways to thank ya. But don't you forget it, but it ain't that easy for you to back up and leave him. But you and Dirty got ties for different reasons. I respect that. And right before I turned to leave, she said, you don't know what you mean. I know you're bouncing right. West Coast.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이달 중순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동맹국 순방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펜스 부통령은 자신의 방문이 두 나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세계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큰 민주주의 국가인 양국이 자유와 법치, 인권, 종교의 다양성 등 여러 가지 부문에서 공통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가치들을 증진하고 보호하는데 인도네시아와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이 오랫동안 방위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며 미국은 이 같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고 펜스 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두 나라 관계는 여러 가지 안보 위협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두 나라가 직면한 위협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테러리즘의 등장과 그 확산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이 남중국해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자유로운 항해와 항공 운항을 주장하며 방해를 받지 않는 합법적인 교역, 지역과 세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평화로운 외교적 대화의 증진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그러나 그러한 입장이 양국 관계를 개선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미국이 두 나라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곧 미국의 기업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온전히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인도네시아 수출 사업자들이 여러 해 동안 미국 시장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곧 윈윈 관계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자신이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거듭 확인하고 우리의 우호, 교역, 안보 관계를 강화하자는 결의를 선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평화롭고 안정되며 번영하는 동남아시아와 세계를 위해 동반자 관계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펜스 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